요한복음 6장 32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 요즘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해요. 뭐 특별히 이제 핸드폰이 많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는 더더욱 더 이제 종이책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서점에 이제 베스트셀러 이제 목록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이제 자기개발. 자기개발에 관련된 책은 그 서점의 베스트셀러 안에 늘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기개발이라는 건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 자기개발에 있어서 가장 이제 또 빠지지 않는 주제는 시간 관리. 제한된 시간. 모든 사람이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그걸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뭐 전혀 시간 관리고 자기 개발이고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해서든 좀 해보고 싶어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마음속에 그런 주제들 그런 책들을 많이 사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현대인으로서 진짜 뭐 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해 뜨면 일어났다가 해 지면 잠드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특별히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 요구받고 살잖아요. 많은 것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개발. 그래서 그 시간 관리에 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하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데 급한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 이 네 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 중요하고 급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더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한다는 거죠. 닥치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사람이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나면 결국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시간과 그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겠죠.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관리에 실패하게 되는 거고 시간 관리에 실패하니까 자기 개발도 안 되게 되고 자기 개발도 안 되니까 능률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니까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점점 이제 뒤로 도태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 아, 나한테 중요하고 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오늘 일을 뭐 하지 마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해라. 뭐 이제 이런 관점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하느냐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죠. 내 삶에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 삶에 세상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그럼 이런 것들이 없을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관리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냥 막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시간 관리에 실패해서 자기가 개발되지 않으므로 많은 것들을 놓치는 삶을 살듯 그리스도인 우리도 무엇인가 제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안에 제대로 이것들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도 영적인 삶 안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관점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시간은 약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시간밖에 없는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들어도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만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6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뭐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렇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좀 내려와 볼까요? 쭉 내려와서 55절부터 5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5절에서 58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처음엔 들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뭐 해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게 시작을 해요. 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을 먹으라고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을 듣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진짜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인신을 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막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뭘 해요?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떡과 살을 먹는 의식이 성만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만 되면은 모여갖고 뭐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뭐예요? 사람 먹는 사람들. 라는 오해가 될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듣기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너희가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언제? 광야에서 매일마다 뭐가 내려왔습니까?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들이 일하지도 않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요. 기적 아닙니까? 지금도 이때도 우리가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먹을 것이 매일마다 떨어져 있고 그걸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지만 그 떡을 먹고도 조상들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는 건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적과 같은 만나를 매일 먹었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죠.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떠나서 죽는 삶을 살았는데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뭐한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적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기적으로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로 뭐 피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요. 내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 느껴지지도 않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는 내 육체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뭐가 더 중요해 보이겠습니까? 보이는 떡이 중요하겠죠. 내가 배고프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귀하고 정말 맛있어 보이고 평생은 먹을까 말까 한 먹을 게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있어 보이지도 않는 생명의 떡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눈에 보여지는, 귀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평생 먹을 수도 없는 놀라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 쉽죠. 그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지금 당장 먹고 싶은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리고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느껴질 수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생명의 떡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정말 중요하고 정말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나의 필요나 지금 당장 나의 즐거움이나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채워주는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당장 나의 즐거움을 채워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한 것들만 막 하는 사람은 결국엔 삶이 꼬이고 어지러워지듯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찾고 이것들 선택하고 정말 중요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는 무관심하는 삶을 살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 눈에도 안 보여요. 영원한 생명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내가 육체의 배고픔과 육체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점점 나의 육체의 배고픔과 육체의 어떠함을 채우는 쪽으로 시선이 점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봐, 뭐 예수님 믿어봤자 뭐해. 예수 믿어봤자 뭐해. 예수님 안 믿는 게 훨씬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 믿어봤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주일에 교회 나가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어떠함을 채우고 육체의 어떠함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너무 쉽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여기는 사람은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진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1도 관심이 없어요. 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1도 관심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하니까 눈치는 보겠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자기의 셉과 보기에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채우기 위한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중요한 것을 다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많잖아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게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우리가 학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뭐 직장도 가지 말아야 되고 다 뭐 여기 교회에 모여서 아침부터 잘 때까지 맨날 부흥회만 하고 있으면 그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건 과연 뭘까? 직장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과연 뭘까? 내가 하는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내가 학생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애 수준으로밖에 그것을 하지 않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걸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그나마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죠.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근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면 너무 삶이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매일마다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나의 만족 안에서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움직여지는 삶을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 고민해야 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할 거냐? 내가 이 사람들과 할 관계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이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 안에서 우리는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이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가 이 사람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을 예수님 안에서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처음에는 돈 벌어야 되니까 시작했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시작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하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내가 풍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니까 우리 안에 채워짐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주님이 이래서 나를 지금 이곳 가운데 두셨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순 없지만 아, 언젠가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구나. 여러분, 저는 화가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사람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때가 있는데 처음에 뭐 그림을 시작을 해요. 뭐 유튜브 찾아보자 그런 영상 되게 많아. 처음에 그림을 시작해요. 그럼 저게 과연 뭐가 될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가 점점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보면은 아, 출발할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갔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니 야, 이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우리는 이제 그 보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는 주님은 이미 그릴 그림이 이제 주님의 마음속에 계획 속에는 있지요. 그것 안에 이제 그려지는 내 삶에서 보기에는 과연 이게 뭘로 될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게 과연 저게 될까 싶기도 하지만 주님이 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는 아,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그렇게 하셨던 거군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 삶에 자꾸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계속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이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꾸 밖에 있는 것 같다 채우는 거죠. 때로는 그게 돈이 됐든 어떤 뭐 능력이 됐든 자리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뭐가 됐든 자꾸 그걸 끄집어 갖다 넣는 거예요. 아,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거 있으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있으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끊임없이 채우지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나 보다. 또 다른 것. 이것도 안 되네. 또 다른 것. 이것도 안 되네. 또 다른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채워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사람은 참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남의 떡이 뭐해 보인다고? 커 보인다고. 사람은요, 나한테 없는 걸 보고 저거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저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없어 지금. 저거 가지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정작 가져보면 어때요? 아,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또 저거. 가져봤자 또 뭐예요? 또 저거 갖고 안 되는구나. 끊임없이. 사단은 거기에 아주 교묘하게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계속 부추겨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모하지 못하도록 정작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뭔가를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통해서 채워야 될 것처럼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끊임없이 그쪽으로 돌려놓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셔요. 그래서 내가 배불러요. 내가 목마르지 않아요. 그럼 주변 것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주변 것들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나 저거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아. 저거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먹어도 좋고 못 먹어도 상관없고 있으면 뭐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이미 나는 뭐하니까?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외부의 환경 안에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막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목마르고 막 미칠 것 같아 이런 상태로 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 없으니까 자꾸 외부에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함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있어야 될 것 같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다가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으면 아니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삶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뭘 자꾸 내 안에 채우고 있는가? 왜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 하는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그걸 왜 나는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때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것을 갖다 넣으려고 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 안에 생명의 떡 대신 그분으로 인한 만족함과 배부름과 목마르지 않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그러고 있다면 어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아닌 중요하진 다른 것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한 배부름과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다른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있으면 감사해요. 왜 이미 가득 찼는데 또 오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예수님으로 감사한데 내가 일을 할 수 있네? 얼마나 감사해.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좋은 가족들 있네? 얼마나 감사해.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좋은 친구들 있네? 얼마나 감사해.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내가 그래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네? 얼마나 감사해. 왜 나는 300만 원, 500만 원 못 버냐?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생겼냐?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냐? 우리 직장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다가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아니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니 다 감사할 것들이지. 그렇다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거 없어서 내 인생이 망가져가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주님과 함께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삶은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충분한 우리 삶은 사단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같고? 먹을 것 같고. 사단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여러분 여기 중에 다 얘기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뭐 몰폰, 장난감. 장난감 갖고 여기 유혹하면 그 유혹에 넘어갈 사람 이 중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 예수님으로 내 삶이 중요하면 사단이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흔들어대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살짝살짝 흔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거기 안에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잘 붙잡고 있어야 하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없으면 흔드는 족족 넘어갑니다. 흔들면 올커니하고 뭡니다. 마치 뭐처럼? 붕어처럼. 붕어가 지능이 낮잖아요. 그래서 낚시꾼이 던진 바늘에 유혹돼서 걸렸다가 어떻게 흔들어서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그거 먹으면 내가 죽을 수 있거나 깨달아야 되는데 조금 이따 또 던지면 어떻게 해요? 또 먹을 거 이제 또 물어요. 마치 우리가 붕어처럼 그래요. 사단이 흔드는 그 미끼에 올커니하고. 근데 주님이 어떻게 갑자기 은혜 주셔갖고 깨달았어. 그러면 아, 아니구나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또 흔들고 있으면 올커니하고 또 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사단은 멈추지 않거든요. 얘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 이제 유혹 그만해야지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지만 사단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흔들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안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돌아서야지. 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만 먹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돌아서야지 했다면 돌이키십시오. 돌아서서 다시 반대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진짜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 나 내일부터 돌아서야지.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지.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케 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